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상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다 치루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이적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 부른 찬양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양을 부르며 높이며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승리 번영을 상징해요. 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며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번영을 주고 그들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에서 해방을 해줄 그러한 왕으로 기대를 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갔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날 밤 그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끝에 그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 제도로 제정을 하시며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너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죽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그 포도주 잔을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준다 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죽으심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며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알아야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들어가지요. 우리 고난주간 혹은 부활절 1년에 한 번 절기로 우리가 잠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새 언약의 축복 안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의 축복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옛 언약은 또 뭐고 또 왜 새 언약을 주셨는지 성경 신구약 전체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진정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옛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애굽에서 해방받은 지 3개월이 되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시내 산으로 불러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또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내 법도 규례 이걸 다 귀담아 듣고 그걸 다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와 이제 언약을 맺겠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소유 이 소유라는 건 집안의 가장 귀중한 이 보물 같은 것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보석같이 보물 같은 존재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열방에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속아 있는 그 모든 이방 나라의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그 사명을 부여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내 법도와 율례를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겠느냐 하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법도를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장담하고 다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킬 줄 알았어요. 이미 그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다 깨뜨리고 원만불평하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네,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답은 해야죠. 예,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유 그럼요, 다 지키죠. 그래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는 장면이 나오죠.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고 셋째 날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나를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게 옛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난 창조주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믿고 나만을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또 윤리도덕도 뭐 다 타락을 하고 막 악하게 더럽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법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라 그래요. 그럼요 제가 다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나를 보여주마 나의 위엄을 보여주마.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죄지은 인간에게 그냥 나타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죄된 인간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 본체를 그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검은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연기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리고 막 시내산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열방이 섬기는 우상과 다른 걸 보여줘요. 우상은 자기네 손으로 금은 동 뭐 돌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희들이 내 형상을 보지 못했지 않냐. 그러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셔요. 그러니까다무서워벌벌떨며그들의반응이20장18절에서20절무백성이울의번개와나팔소리와산의연기를본지라그들이볼때떨며멀리서서모세에게이르되당신이우리에게말씀하소서우리가들으리이다하나님이우리에게말씀하지말게하소서우리가죽을까하나이다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두려워하지말라하나님이임하심은너희를시험하고너희로경외하여범죄하지않게하려함이라얼마나두려웠겠어요시내산이지진이일어나고불이연기가일어나고하나님의영광과위엄이임하면서거기서큰하나님의음성이그들에게들립니다그래서그음성을십계명을선포하는음성을듣고두려워벌벌떨며더하나님의음성을들으면우리가죽을것같습니다이죄인이하나님의영광을이렇게가까이만나면이죄때문에두려워요모세여당신이올라가서중간에서전달해주세요그래서하나님이그렇게하죠그래서모세는하나님과우리사이에하나님과이스라엘백성의중보자예요예수그리스도의모형적예표를보여줬습니다신명기5장22절에여호와께서이모든말씀을산위불가운데구름가운데흑암가운데서큰음성으로너희청에이르신후에더말씀하지아니하시고그것을두돌판에써서너에게주셨느니라이스라엘백성이하나님의이영광의위엄의음성을듣는건십계명을선포한그것을듣고그다음에더이상은하나님우리가감당못합니다그래서나머지는하나님께서모세를신의산으로불러서율법과법도를주십니다그래서모세가그율법을백성에게전달을해요하나님께서자기의백성을선택하면먼저하나님을알도록자기계시를하셔야돼요그러면서너희가내음성을분명히들었고나의영광의위엄을봤지그러나너희들이형상은보지못했으니까신명기4장12절15절여호와께서불길중에너희에게말씀하시되음성뿐이므로너희가말소리만듣고형상은보지못하였느니라15절여호와께서호렙산불길중에너에게말씀하시던날에너희가어떤형상도보지못하였은즉너희는깊이상가하여우상을만들지말라이렇게얘기하셨어요하나님은영이신것믿으시길축원합니다창조주하나님은영이시며말씀하시는하나님이에요그래서우리가이렇게육체를입고시공간속으로들어가우리가창조된것입니다그래서하나님께서이렇게보여주시고나외에다른신섬기지말고우상을만들지말라내가하나님의음성을듣고하나님의존재와영광과위엄을보고체험하지아니하느냐이렇게말씀하십니다신명기4장33절어떤국민이불가운데서말씀하시는하나님의음성을너처럼듣고생존하였으며34절어떤신이와서시험과이적과기사전쟁강한손편팔크게두려운일로한민족을다른민족에서인도해낸일이있느냐다너희하나님여호와께서애굽에서너희를위하여너희목전에서행하신일이라그당시애굽이최강대국인데거기에서이스라엘백성을출애굽시키잖아요세상역사에서그런거봤느냐내가이일을행했느니라그다음절이것을내게나타내시면여호와는하나님이여그외에는다른신이없음을내게알게하려하십니다분명히하나님께서이스라엘에게이스라엘의하나님만이참하나님인것을다보여주시고그리고그증거를보여주시고시내산에강림하여내가하나님의백성이되려면내법도를지키겠느냐그러니까지키겠다그래요그래서출애굽기24장에보면옛언약을맺습니다옛언약이무엇인가출애굽기24장3절로부터모세가와서여호와의모든말씀과그모든율례를백성에게전하매그들이한소리로응답하여이르되여호와께서말씀하신모든것을우리가준행하리이다아주장담하고얘기하죠여호와께서말씀하신거다준행하리이다그러니까모세가이제단을쌓고그다음에5절번제와화목제를드리고6절에모세가피를가지고피의반은여러이양푼에담고반은제단에뿌리고그언약서를가져다가십계명을선포한외에다른이제율법의조항들그것을읽습니다백성에게낭독하고듣게하니그들이이르되여호와의모든말씀을우리가준행하리이다다준행하겠다고또약속을하지요그래서하나님과이스라엘백성사이에이커비넌트를맺어요언약이걸옛언약이라고그래요모세를통하여하나님의백성답게거룩하게또살아야하는법도를주십니다율법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참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할 때 피를 뿌려 피의 약속을 해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도 피를 뿌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언약 계약을 할 때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언약을 깨트리면 피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죠.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또한 뜻이며 두 번째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모형입니다. 그 피를 뿌려요. 그래서 옛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피를 뿌려 언약을 맺어요. 성경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생명의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다시 말해서 피를 다 쏟으면 죽음이죠. 피를 다 쏟으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옛 언약 때도 피를 뿌려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피를 뿌리고 이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먼저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도덕법, 시민법, 그 다음에 종교의식법을 줬어요. 죄를 지면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피 흘리는 제사 끊임없이 자기가 죄를 지면 속죄 제물을 바쳐서 내가 죽는 대신 그 제물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내 죄를 제물에게 고백하고 안수하고 내가 죽는 대신 제물이 죽어서 피뿌림을 해야 돼요. 제사법을 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이 율법 그리고 제사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렇지 않으면 죄를 죄로 모릅니다. 옛 언약도 피로 맺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로부터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나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커비넌트를 맺어요. 언약, 계약을 맺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것도 피로 언약을 맺었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네요. 송아지, 염소, 피, 물과 붉은 양털, 우스초를 쳐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로 언약을 맺은 걸 얘기하죠. 이르되 이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옛 언약에도 피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전부 흘렸다는 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율법만 주면 다 죄인이에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내가 죽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인 피 흘리는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이 피 흘리고 죽는 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이 대속의 은총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의 모형적인 이 법을 따라 그들이 또 그걸 믿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법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100% 완전히 청산해 준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근데 누구의 피로? 짐승, 황소, 소, 이 양 그 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하여 100% 그 죽음으로 여러분 죄값을 치르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구원론이 분명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이 새 언약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또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마음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변화받고 치료받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을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룩한 삶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그냥 감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난받으시고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 율법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는 율법 아래 늘 죄인이에요. 죄짐은 또 이제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짐승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거는 영원히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게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 죄인인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사법을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 아담의 죄성이 계속 물려받아서 죄를 짓잖아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율법에 조항이 있어야 아 이렇게 하는 거 죄구나 구체적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기능은 옛 언약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다 잘난 줄 알아요. 내가 괜찮은 줄 안 되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 시대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율법 시대 옛 언약 시대는 율법 아래서 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개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나를 바꾸고 선하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완전 무죄 상태가 되어 천국을 갑니다. 혹시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런 때 좋으시다가 아멘 하면 큰일 난다니까. 제 뒤로 넘어간다 그랬잖아. 절대. 왜 죄된 이 본성이 있어서 안 돼요. 원죄가 있어서 안 돼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걸 통해 계속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도 죄 안 가르쳐도 조금만 뭐 두세 살 말하기 시작하면 말 안 듣고 죄 짓잖아요. 거짓말 다 하고.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한 죄의 컨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다 죄인임을 깨닫는 게 죄인.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100% 죄값을 치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살려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옛 언약 외에 다른 새 언약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 way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거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진실이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께서 죄된 본성이 있어서 지은 죄들 그리고 죄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성을 뽑아버린 게 아니에요. 무죄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또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으면 좋은데 나오잖아요. 그의 죄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 값을 치러주셔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죄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죄구나.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고쳐야지. 변화돼야지. 열심히 해야지. 아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새 마음을 주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치료하시고 변화되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에 다 심어놓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 언약의 성령의 파워와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게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부약의 제사법을 완성해버렸어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무죄 상태가 된 게 아니라 또 죄는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의 축복은 성령님이 계셔서 죄가 나올 때마다 길티 필링이 오고 죄의식이 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죄를 이기는 법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로 제사법을 끝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계속 와서 십자가에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돼. 죄질 때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청산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시겠다고 이 새 언약의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죠? 믿으시면 아멘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거듭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의 제사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돼요. 이 땅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입었지만 죄성이 나오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깨지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서 자라가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기 모습을 모르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거는 우상,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다 가짜라는 거. 열 가지 재앙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게 다 헛것이고 가짜고 속임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당시 애굽이 최강적이었고 온갖 우상을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고 헛것이고 마귀의 속임수고 이거는 신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기 7장 5절에 또 애굽의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당시 애굽이 최강대국이에요. 그럼 자기네 섬기는 신이 최고로 센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승리를 줬다고 또 생각을 하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열 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이 기적과 권세를 보고 최강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 16절 바로를 세워서 바로의 마음이 경박함으로 계속 재앙을 기적 더 큰 재앙 기적을 막 일으키죠.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림으로 온 천하가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하나님 드러내셨어요.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이 기적 능력 파워로 전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온 세상에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다 소문이 나죠.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강림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보여주고 음성을 듣고 봤지 나는 전능한 창조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내가 준 법도를 지켜. 그리고 옛 언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걸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 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죄를 이길 수 없는구나 하고 날마다 이 율법의 무거운 치마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인간이 자기의 죄성을 못 봅니다.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너 율법 이런 거 다 지킬 거야 그러니까 호언장담하죠. 아이 그러면 무슨 말씀이야 당연히 지키죠. 그런데요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은 막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죽이지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하냐 막 원망불평을 해요. 홍해를 다 갈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이 능력을 보고 막 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르강야를 통해 이제 마라에 왔는데 물은 있는데 그거 먹으면 물이 좋지 않아서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목말라 죽는다. 그래서 마라의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 불신. 근데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치료하고 바꿔주시는 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걸 치료하고 바꿔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테스트하시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굶어 죽게 한다고 애굽에서 그냥 고기 까마 옆에 앉아있고 음식을 풍부히 먹을 때가 좋았다. 언제 고기 까마 끼고 고기를 먹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죽도록 그냥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그 그냥 애굽에서 학대받고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속이 고약해서 꼬여가지고 그냥 어깃장을 넣고 언제 고기까마 곁에서 출애굽기 16장 볼까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속을 그냥 뒤집어 놓고 그냥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고약하게 어깃장을 놓고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너 선민으로 선택한 거 네가 다른 민족보다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야. 너는 목이고다.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말을 안 듣는 백성인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 와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 준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줬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시험한다 그래서 내 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하루 먹고 남겨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 거 그럼 꼭 남겨놔요. 남겨놔서 벌려나고 그냥 썩고 그래요.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두지 마라. 그 전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두 배 준다. 그럼 꼭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 허탕.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례 안 지켰다고요. 근데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피로 옛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율법과 법도를 이제 더 받으러 그리고 십계명판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금방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 형상 만들지 말랬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날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여기 옛 언약을 맺어서 그럼요 무슨 소리를 당연히 다 지키죠. 아니 그전에도 안 지켰는데 이거 바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줘야 되고 제사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내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고쳐나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축복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는 자는 born again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죄를 이기기를 원하고 이 인격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끊임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구약에도 이 새 언약을 약속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구약에 이미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옛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 강림하고 이 표현을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 언약을 맺고 이렇게 와도 이거를 깨트려봤다는 걸 얘기해요. 부부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다는 걸 얘기해요. 에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는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말씀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처럼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옛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죄를 끝장까지 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해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장까지 가요. 끝장.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약속을 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계속 45년 이상을 그들을 책망하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의 징계를 받는다. 바벨론 포로의 징계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저지먼트를 이미 선언을 하면서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네들 끝장까지 갔지 우상 섬기고 율법을 버렸지 옛 언약을 파괴했지 그러니까 완전히 너랑 나랑 이혼하고 그냥 버려서 넌 지옥가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도저히 불가능해. 니네들이 불가능한 거 알지?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새 언약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끝장까지 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요. 그 배경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계셨던 주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지금 설교할 때 지금 계속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만이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진리가 새겨졌다는 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점점 더 알아가고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로부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줘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자기들과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만든다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고 새 언약의 약속을 이미 구약에서 주셨습니다. 그걸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친히 속죄의 피값을 치르고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들고 또 사람에게 시험 들고 그러면 어때요? 한동안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그래도 나중에 또 이제 또 하나님께 돌아와요. 계속 떠나지 않게 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멀리 있으면 안 되지 그러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요. 하여튼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하든 뭘 통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주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 백성처럼 자꾸 떠나고 우상 숭배해요. 새 언약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곁길로 가면 또 그냥 돌아오게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멀리 갔다가 또 갈급해서 또 아, 또 와야지 이렇게 돌아오게 하여튼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개런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축복은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부터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2차 바벨론이 1, 2, 3차에서 포로로 끌어갔을 때 제2차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징계받고 있는 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의 새 언약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신앙이 게을러지면 아, 이러지 말아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야지 자꾸 시간 웨이스트하지 말아야지 더 가까이 가야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막 갈급해요 힘들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게 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능력과 파워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고 디프레션, 낭망, 좌절을 다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파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죄의 끝장까지 가서 우상 숭배가 율법을 버리면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줘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벨론포로 70년에서 다시 회복해 본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새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니까. 근데 옛 언약 율법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제사법을 완성하지 않은 시대예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그 성령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옛 언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정한 종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 속죄의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It is finished 완전히 끝냈다고 얘기해요. 죄 문제를 100%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죄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에 맡긴 다음에 죄를 다 완전히 청산한 걸 선포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 언약 시대는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파워를 우리에게 릴리스 해줘요. 왜냐하면 속죄의 죽으신과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배후의 귀신의 역사를 깨뜨리고 믿음의 기도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구약시대는 이 돌에다 십계명을 새겨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구약시대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진리의 성령님을 주심으로 여러분만이 진리를 알아들어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압니다. 왜요? 진리가 마음에 새겨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을 수 있는 빛과 계시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래서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겼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깨달으시죠? 깨달으신 분은 아멘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새기고 계세요. 그래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오 내가 새 언약 가운데 이런 파워가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파워가 예수님과 같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율법 시대는 자기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때도 그냥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말르다 할 때는 모세가 막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목말라 죽는다고 나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질하겠나이다. 조폭이야 조폭 완전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비유해요. 그러고도 율법 너 다 지킬까? 그럼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지키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아 당연히 자기 율법의 의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제사법 아래 죄인인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안 되는 거 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믿으면 새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줘.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을 너희 안에 넣어서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해. 나같이 일할 수 있어. 나 같은 파워가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거야.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떠나지 않으고 진리의 성령 내가 떠나가지? Another counselor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요. 보혜사는 그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 개런티된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구원을 개런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개런티 시켜줘요? 주님이. 하나님이 개런티 시켜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godly life를 살 수 있는 모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자원을 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개런티하고 보호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찍어서 천국의 기업을 개런티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축복의 모습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길에서 서로 다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누가 크냐? 막 시기 질투 교만으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전에 누가 크냐 다퉈요. 31절 32절에 너희들 다 이제 사탄이 그냥 너희를 강하게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요구하였다. 대표로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고 너희들 제자들 사탄이 강하게 공격하는데 니네들 다 넘어가.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해. 그러니까 자기 또 자기를 의지해가지고 아니요 나는 안 부인해. 얘네들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간다고 베드로가 장담하죠. 자기 또 의지하잖아요. 자기를 잘 모른다니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잘 몰라요. 인간이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32절에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고 떨어져 나가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기도하고 있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 형제들을 세워주고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리더가 되도록 그래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넘어질 거 알고 사탄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거 알고 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도하고 계신 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세 번 부인하고 실패하는 제자들 그들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실패하고 아주 바닥을 치며 아주 worst sin을 죄를 졌을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돌이켜주신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일어나게 하셔서 자기의 연약함 깨닫고 겸손이 낮아져서 자기는 비워주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이루실 것이고 그걸 위하여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의 사역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파워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트러스트하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찬성하죠. 새 언약의 축복 하늘문을 여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죽고 비워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새 언약의 이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통해 충만해지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차이, 그 관계성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 알아요. 구원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이 파워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차넘쳐서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몰아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새 언약의 이 성령의 파워로 여러분이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고 삶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